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연기한 연합군사훈련 일정을 4월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패럴림픽이 종료되는 3월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연합훈련 일정을 정확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정신에 따라 연기했다는 것이 한미 정부의 공통된 보도라면서 패럴림픽이 끝나고 훈련 시작 전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발표 전까지 시인도 부인도 안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송 장관은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관련해 회담의 격과 의제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결성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오늘 스웨덴전을 끝으로 모든 경기를 마쳤습니다. 세러머리 감독이 이끄는 남북 단일팀은 오늘 스웨덴과의 7-8위전에서 1-4로 져 8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단일팀은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조별리그 3경기와 순위 결정전 2경기 등 5경기에서 모두 졌고 2득점에 28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머리 감독은 어제 기자들에게 북한과 친선 교류전을 펼치는 등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은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와 관련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장악지역인 다마스쿠스 외곽 동구타를 공습해 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어제 시리아 정부군이 동구타 지역에 공습을 단행해 어린이 20여 명을 포함해 민간인 1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47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는 중상자도 포함되어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날 인명피해는 지난 2013년 반군이 이 지역을 장악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와 러시아, 이란 정상이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4월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리아 통신은 어제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을 인용해 오는 4월 터키에서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도 이란 외교장관을 인용해 3자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국 외교장관들이 2주 내에 카자흐스탄에서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러시아 소치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3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는 최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 격퇴전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세력 대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네타냐후 총리에 관련한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전 대변인과 공보부 전 고위관리 등 측근 두 명을 비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통신업체인 베제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베제크의 제휴회사인 언론 매체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베제크의 최대 주주와 고위 임원, 해당 언론사의 간부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도 이번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알려진 비리 혐의는 앞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터키 당국이 앙카라 주재 미국 대사관 앞 거리를 올리브 가지를 뜻하는 터키어로 바꿨습니다. 올리브 가지는 터키가 시리아 북부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계 제거를 위해 벌이고 있는 군사작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언론들은 터키 당국이 올리브 가지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미국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미 대사관 앞 도로명을 바꿨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도로명 개명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거리 이름은 터키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합동 군사 연습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발생한다면 이는 엄청난 규모로 매우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미국 공화당 외교위원회 소속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미한관계나 대북 압박 캠페인의 약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주요 합동 군사 연습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위협 억제를 위해 군사 연습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브룩스 사령관의 보고서를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보고서에서 미한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미국 대표단의 일원인 브룩스 사령관은 올림픽 등 한반도 안전보장 등을 위해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한 채 보고서만 제출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보고서에서 한반도 준비태세 개선을 위한 주한미군의 노력은 견고한 연합합동연습의 주기를 보장하고 명령체계의 전반적인 통합 노력을 계속하는 양면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두 개의 주요 지휘소 연습과 한 개의 야외 기동 연습을 해마다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개의 지휘소 연습은 봄에 실시하는 키 리졸브와 8월 말에 실시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야외 기동 연습은 키 리졸브와 병행하는 독수리 연습을 의미합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런 합동 군사 연습은 동맹 강화와 북한의 침략 억제, 정전 유지를 위한 유엔 사령부의 능력 보장, 준비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약간 개선되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합군사연습의 축소 혹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군사연습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하겠다는 브룩스 사령관의 이 같은 입장은 군사훈련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거듭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또 보고서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와 그 외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그 사례들을 자세히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재래식 무기,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의 추가 개발과 다른 비대칭 능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의 전략은 도발 행동과 메시지를 시기와 방법에 따라 신중하게 조정하면서 지역 핵심 당사국들의 합의를 균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브룩스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3발을 시험 발사했고 6차 핵실험과 더불어 16발의 미사일 등 거의 24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제 한국뿐 아니라 호주와 일본, 영국, 미국 시민의 안전을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거의 언급이 없었던 북한 장사정포 위협도 자세히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이 사실상 경고 없이 서울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적어도 세 가지의 포격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시나리오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북한이 민간인을 겨냥할 경우 수천 명의 사상자 등 한국인 수백만 명에게 파급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만 한국인 2,500만 명, 미국인 15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사정포는 심각하고 신빙성이 있는 위협이란 겁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또 북한 정권이 화학무기로 다양한 재래식 탄약을 개량해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등에 탑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하지만 미국과 한국군이 모두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면서 미얀 연합전력이 잠재적으로 직면할 복잡하고 역동적인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억지 노력과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어떻게 제출된 건가요?
네, 미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는 해마다 각 군의 지휘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엽니다. 예산 의결권을 쥐고 있는 의회가 군대의 전력과 준비태세, 지원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인데요. 주한미군사령관은 전통적으로 태평양사령관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정권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면서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주한미군의 수장으로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지휘 공백을 막으려는 조치였죠. 올해도 평창올림픽 등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해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14쪽 분량의 보고서만 제출했는데 지난해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전 환경과 위협에 대한 용어들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현재 상황이란 제목으로 북한과 한국, 주변국 상황을 정리했었는데요. 올해에는 전략적 환경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로 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엄중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위협에 대응한 과거의 역량 과제란 표현도 올해에는 중대한 역량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이 미국이 단기적으로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핵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서 앞서 전해드렸듯이 장사정포 위협을 자세히 설명한 것도 눈에 띄네요.
네, 많은 이목이 핵 미사일 위협에 쏠려 있지만 재래식 무기 위협 역시 심각한 위협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5월까지 비무장지대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웨덴 대표를 지낸 마츠 앵그먼 전 스웨덴 공군 소장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재래식 무기 위협을 강조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재래식 무기들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핵이나 선제 타격 우려보다 이런 오판에 의한 재래식 무기 충돌이 더 걱정스럽기 때문에 신뢰 구축 노력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미국 시민이 약 25만 명, 그 가운데 15만 명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에는 한국인도 2,50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서로의 오판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서울 수도권 지역을 사정거리로 두고 있고 대개 땅굴이나 산속에 은닉해 위치 파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이 사실상 경고 없이 서울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적어도 새 포격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지적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게다가 방사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탄두에 화학무기를 탑재하면 인명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미국은 최근 지하 깊숙한 곳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계속해서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최근 지하 60m 콘크리트 안까지 파괴할 수 있는 초대형 폭탄 GBU-57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초대형 폭탄을 유일하게 탑재해 폭격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 3대가 지난달 괌에 순환 배치돼 관심을 끌었지만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BOA에 보안상 폭탄의 위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이 하는 노력도 자세히 설명했다고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규모 훈련 외에도 크고 작은 연합훈련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양측의 특전사령부가 지난해 9건의 연합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공개됐듯이 세척의 항모 전단이 미 7함대 작전구역에서 합동훈련을 했고요. 미국과 한국 양측의 육해공군 전투기들과 전투함들이 북한의 침투에 대응한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방공망을 쉽게 뚫을 수 있는 F-22 랩터와 F-35 스텔스 전투기들의 합동훈련, B-1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등도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준비태세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한국이 국방비로 국내 총생산의 2.7%를 투입하고 2022년까지 해마다 0.1% 올리기로 한 결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보다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최신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저고도 지대공 패트리어 3 미사일 개선, 유도 개량형 전술 미사일, 지상과 함정에서 모두 발사할 수 있는 전천후 크루즈 미사일 하푼 미사일,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계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조기 전환을 추진 중인 전시 작전 통제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브룩스 사령관은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 연합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환 뒤에는 새 연합사령부에서 미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 지휘관은 계속 유엔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은 계속 미국 기관들 예하에서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반드시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통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조만간 또 다른 북한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죠?
네, 국방부가 곧 북한의 군사 안보 동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VOA에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국방수권법에 따라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현황과 변화를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이은경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다면 코피 전략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로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임스 리쉬 미국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며 대북 공격 여부는 김정은의 행동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리시 공화당 외교위원회 소속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다면 이는 문명사상 가장 재앙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지만 매우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is thing starts, it's going to be probably one of the worst catastrophic events.
리시 상원의원은 18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제한적 선제 타격인 이른바 코피 전략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공격이 발생한다면 지구가 목격하지 못한 수준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엄청난 규모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end of it is going to see mass casualties the likes of which the planet.
리시 상원의원은 이 모든 것은 김정은이라는 한 사람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운반 체계와 핵무기 기술이 결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명확히 해왔고 대통령의 이런 약속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말한 것을 시행할 능력을 손가락 끝에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president has at his fingertips the ability to dispense what he has said he's going to dispense.
리시 상원의원은 또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나 다른 어느 국가의 말도 듣지 않겠지만 중국은 예외라는 겁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있어 실제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시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정보 사안들이 많지만 그 어떤 정보도 자신의 이날 발언에 반대되는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 고위 당국자들이 총출동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주말 동안 이어진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함지하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또다시 언급했군요.
틸러슨 장관은 18일 방송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당근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당근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대신 커다란 채찍을 이용하고 있고 북한이 이런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을 계속 옥죄할 것이고 그 목적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 위해서라는 오랜 입장 그대로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틸러슨 장관의 이런 발언을 근거로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미국의 대화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구체화한 이후부터 줄곧 유지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화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화제가 됐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대화를 상충되는 개념으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 등 미 당국자들은 최대 압박은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도구라는 점을 진작부터 분명히 해왔습니다. 북한이 압박에 못 이겨 대화 테이블, 즉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협상 자리로 나오도록 한다는 계산이었죠. 이런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군요.
지난해 4월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돌이켜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관련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은 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화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고립에 국제사회가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목적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였고 수단으로 커다란 채찍을 사용하겠다는 입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강력한 경제 제재 등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북한에 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미 당국자들보다 틸러슨 장관의 입에서 대화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온 건 사실 아닌가요?
틸러슨 장관은 이를 자신의 역할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역할은 외교를 하는 것이란 겁니다. 동시에 강력한 대북 압박을 하는 이유에 대해 누구보다도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대화라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다른 미 당국자의 역할을 소개했다는 점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첫 번째 포탄이 북한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임무, 즉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실패한다면 군사적 조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 이 역시 빼놓지 않고 해왔던 발언입니다.
틸러슨 장관이 군사조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중국을 직접 거론한 게 눈에 띄네요.
네, 틸러슨 장관은 중국 측과 협상을 하면서 당신과 내가 실패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싸움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란 짐 매티스 국방장관을 가리키는 건데요. 북한 문제에 큰 지렛대를 지닌 중국마저 북한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군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걸 중국에 직접 얘기했다는 겁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의 대담 행사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중 외교 안보 대화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에게 당신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짐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북한 문제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와 연계시킨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으로 알려졌었는데 군사적 조치도 연계가 되고 있다는 거군요.
중국이 북한을 비호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비용이 혜택보다 커지는 지점에선 계산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그 한계의 지점을 바로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로 판단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같은 일종의 레드라인을 중국에 경고했다는 사실을 틸러슨 장관이 구체적으로 공개했다는 건 주목할 만합니다. 국무장관의 협상 도구 목록에 군사조치가 늘 포함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틸러슨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대화 채널은 늘 열려 있으니 북한이 먼저 대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라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미 지난해부터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고 이런 채널을 통한 대화는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비핵화라는 기존 대화의 전제 조건을 없앤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은 대화와 협상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면서 대화는 어느 때라도 열릴 수 있지만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으로 이어지기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예비대화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협상 이전의 대화, 그러니까 서로 탐색을 하기 위한 과정을 갖자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탐색적 대화라는 표현은 오바마 행정부 때 나온 말입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역시 취임 이전부터 북한과의 이런 종류의 접촉 가능성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하겠다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보더라도 이런 대화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늘 열려있다고 했던 발언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17일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이 독일에서 열린 제54차 미넨 안보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We are open to talks. What we're not open to is negotiations and making concessions to the North Koreans without any effort by them.
미국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건 대화지, 협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단계를 받는 어떤 노력 없이는 양보도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협상이 아닌 대화 혹은 탐색적 대화의 선택권은 현재 북한에게 넘어가 있다는 건데요. 이 시점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조치는 뭘까요?
최대 압박입니다. 북한이 탐색적 대화든 예비 대화든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에 나오려면 압박에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와야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압박 때문에 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커다란 채찍을 계속해서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고위 당국자들도 주말 동안 최대 압박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17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잔혹한 김정은 정권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let us resolve not only to enforce existing sanctions, but also to commit to downgrading diplomatic relations, cutting off all trade, military.
그러면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순히 현 제재를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과의 외교 관계 격화와 모든 무역, 군사, 상업 관계의 단절, 그리고 소위 초청 노동자로 불리는 북한 노동자를 추방시키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안보 회의에 참석한 설리번 장관도 동일한 입장이었군요.
네, 설리번 부장관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비확산 문제와 연계했습니다. 특히 핵 비확산에 찬성하는 사람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입에서도 최대 압박이 나왔죠.
네, 펜스 부통령은 지난주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을 응원했고 동시에 동맹들과 굳건한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And we made it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continue to bring maximum pressure to bear on the dictatorship in North Korea until they stop threatening this country and end.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북한의 독재 정권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원히 끝낼 때까지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 때문에 마치 틸러슨 장관은 대화와 관여를 원하는 반면에 펜스 부통령이나 맥메스터 보좌관 같은 백악관 관리들은 강력한 압박을 주장하는 듯한 대립구도로 자꾸 묘사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지만 펜스 부통령과 맥메스터 보좌관 모두 큰 틀에서 보면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최대 압박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결과, 즉 대화 혹은 군사적 조치를 언급했고 다른 당국자들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무게를 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펜스 부통령도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 당국자들 모두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미한관계나 대북 압박 캠페인의 약화를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인 카스트로 의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내 평화에 기여할 정도의 남북대화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에는 반드시 비핵화 의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대북 압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을 이정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정은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는데 한국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미한 동맹에 해를 끼칠 우려는 없습니까?
No, the United States has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over the decades and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이고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북한이 한국에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미한 관계가 손상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 요청에 대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올바른 여건은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 door has to be open to denuclearization. That has to be on the table.
비핵화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협상 테이블에 비핵화 의제가 올려져야 합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국가들이 서로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기보다는 무역과 경제 개발에 관심을 쏟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위해 영내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 때문에 미국 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훼손될 우려는 없나요? 북한 정권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No, I mean, I think it's hard to ever knock friendliness or peace.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남북 대화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북한에 계속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압박을 늘림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두고 북한 체제 선전 활동에 주요 언론과 한국이 매료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Well, I have no doubt that North Korea and Kim Jong-un have an agenda. And they may be doing it partly for selfish reasons.
북한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평창올림픽에 참석했다는 것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체제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높이려는 의도겠죠. 김정은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은 어느 시점에선 북한과 마주 앉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똑바로 가야 합니다.
과거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긴 북한과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은 약속을 또 어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Well, I mean that's why I think we have to get to the table and it has to be clear that they're open to denuclearization.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북한은 비핵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북한은 철저히 고립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북한에 더욱 강한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게 될 테니까요. 이웃나라와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이젠 미국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과 북한의 미래는 상당히 암담합니다.
최근 북한 문제에 있어 의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논의 중인 사안은 무엇입니까?
Of course, you know, the nuclear containment is the most important issue that we're dealing with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단연 핵 억제 문제입니다. 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북한과의 교역 문제도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미국의 사이버 위협을 가할 역량을 가진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미국 영화사 소니 해킹 사태가 한 사례였죠. 북한은 원한다면 미 정부를 상대로도 사이버 공격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많은 의원들이 대북 군사 옵션 대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회는 여러 건 상정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을 심의하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That's a great question. You know, and I've supported sanction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또 하원에서 제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입법 과정이라는 것이 때론 매우 길고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가능한 최대의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백악관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민주공화 의원들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체로 초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들어 이견이 커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I think the Congress is unified in the idea that we have to pursue denuclearization with North Korea.
의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있어서 단합했다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관련해 무모한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선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법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남북한 정상회담 전망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미국인들이 북한을 최대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인 과반수가 이런 인식을 드러냈는데 2년 전에 비해 수치가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떤 기관이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가요?
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이달 초 실시한 세계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북한을 미국의 최대 적으로 꼽았는데요. 2년 전인 2016년에 16%에서 3배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미국의 최대 적으로 꼽힌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갤럽은 지난 2001년부터 세계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왔는데요. 이 조사에서 북한은 2005년과 2016년에도 최대 적으로 지목됐었으니까 이번에 세 번째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하지만 2005년에는 이라크와 공동 1위였고 2016년에는 응답률이 16%로 51%인 올해와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갤럽의 조사에서 미국인들이 특정 국가를 최대 적으로 꼽은 응답률 가운데 최고치는 지난 2001년 이라크에 대한 38%입니다.
여론조사 응답자 과반수가 특정 국가를 미국의 최대 적으로 꼽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거군요.
예, 이 조사는 미국의 적으로 꼽을 만한 나라들의 명단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적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 북한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압도적 다수에 의해 최대 적으로 꼽힌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는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크게 고조됐습니다. 북한은 한 차례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고 17차례에 걸쳐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무려 4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위협을 포함한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장기간 주요 뉴스가 됐던 것도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꼽히지 않았나요?
예, 미국의 언론사들과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 북한은 자주 최대 위협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호감도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해 왔는데요. 지난해 갤럽의 조사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호감이 86%로 조사 대상 21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이란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순으로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는 모두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들이군요.
예, 미 국무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이들 세 나라의 수단을 포함한 4개국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지난해 11월 다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와 북한에 연루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사망 사건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은 북한 다음으로 어떤 나라들을 최대적으로 꼽았습니까?
러시아와 중국, 이란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최대 적 2위로 꼽혔지만 응답률은 북한의 51%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19%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압도적으로 미국의 최대 적으로 지목된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 민주국가에서는 여론이 행정부의 정책이나 의회의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은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의회의 다양한 제재 관련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사건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가 북한에 대한 의회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 의결과 이후 행정부의 재지정으로 이어진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헌 기자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6.25 한국전쟁 중 흥남에서 거제도로 철수한 수송선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평창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제가 6.25 한국 독립전쟁 때 9.41 생으로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저의 그 생명을 구해주신 언인들한테 항상 좀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기회로 제가 자원을 하게 됐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함경남도 흥남에서 철수한 수송선 메러디스 빅토리오에서 태어난 손양영 씨. 68년이 지난 지금도 생명의 은인인 미국인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미국에서도 대표단도 오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평창올림픽이 평화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으면 하는 소원에서 마음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오 화물선의 정원은 60명이었지만 레너드 라루 선장은 미군의 협조로 무기 대신 피난민 14,000여 명을 태웠습니다. 이 배에서 1950년 12월 25일 5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미국 선원들은 이들을 기적의 아기라는 뜻의 미라클 베이비라고 부르며 각각 김치1부터 김치5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김치1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장진호 전투에 참석했던 미 해병대 US 마린코의 관계자분들이 이름을 기어줬기 때문에 생명의 은인이 저한테 준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또 무한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양영 씨는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보답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이북에 아직도 형하고 누나를 두고 있는 이산가족으로서 제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봉사를 하게 되면서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남북관계에서 대화에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하고 제가 한미동맹의 산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여기 봉사를 하게 되면 우리 한미 양국 간에 좀 우위라든지 이런 것도 더 돈독해지는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손양영 씨는 오는 23일과 24일 김치5 이경필 씨와 함께 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 안내, 티켓 판매 등의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손양영 씨와 같은 날 수송선 메러디스 빅토리아에서 태어난 이경필 씨도 이번 자원봉사가 자신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한이 하해하고 그다음 핵무기 겸치고 그다음 우리 변호사를 도와주는 사람들 이분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만나면 고맙습니다. 서로를 할 겁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에는 손양영 씨와 이경필 씨 등 이산가족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 스포츠스타,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보훈 대상자 가족 등 각계각층 총 39명의 스페셜 자원봉사자가 참여합니다. 이 밖에 2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봉사자들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열광동포이라. 환영합니다. 열광동포이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대학생들이 강릉역을 찾은 외국인들을 반갑게 맞으며 이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원영은 씨입니다.
저희 K-스마일이라는 서포터즈 외국인 환대하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들이 오시면 저희 한국인이 이 정도로 뭐 밝고 따뜻하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이렇게 환대 서비스를 하게 됐어요.
지난 1972년 독일 미넨올림픽,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세 번째 올림픽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최성환 씨에게 이번 자원봉사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70이 넘었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좀 살려가지고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로 알고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스페셜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이번 올림픽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총 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자원봉사부 강태수 사무관입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 1만 5천 명, 패럴림픽 6,600 명, 탈에서 2만 1,600 명 정도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관중 안내고요. 그 외에 교통 안내, 그리고 선수단 지원, 의료 지원, 도핑 지원, 통역, 등 해서 크게는 17개의 대분류 직무가 있고요. 244개의 소분류 직무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자원봉사자 천여 명도 통역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왕명효 씨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올림픽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올림픽 한 번도 참여 안 해봤는데 한국의 올림픽 참여하는 거 처음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중국 사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했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저는 정말 좋아해요.
화장실 어디 있는지, 뭐 어떤 식당 있는지 다 물어보고 제가 대답할게요.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이 기회 너무 소중하고 평창 화이팅! 네.
아닙니다. 평창공회 짜요!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흘린 땀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30대 유학생 샤론 김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샤론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m very anxious. Very nervous 24/7.
I think to a degree that I have 샤론 김 씨가 다니는 영어 학교의 교실. 10여 명의 학생들이 둥그렇게 마주 앉아 강사와 학우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That my friends had.
Okay. 영어가 제2 언어인 이민자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영어로 더듬더듬 이야기합니다. 샤론 씨도 자신의 경험담을 발표했습니다.
Few years ago, I had a problem with the AT&T company for payment.
이날은 10주간의 겨울 방학을 앞둔 2017년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30대 탈북 여성 샤론 김 씨가 이 학교에서 공부한 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미국 생활이 짧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영어 공부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학인데 좀 쉬고 싶지 않아요? 계속 공부만 하네요.
아, 예전에는요 방학이 돌아오면 그렇게 재밌었는데요. 그러니까 쉬고 싶으니까.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게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지금 영어 공부를 미국에 오자마자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ESL 과정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것조차도 들을 수 없는 기회를 못 찾다가 이번에 이제 시간들이 허락.
미국에 있는 학교를 다녔지만 샤론 씨가 졸업한 신학교는 지역 한인들만을 상대로 한 작은 규모의 학교였습니다. 모든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됐던 만큼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도 수업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겨울방학 기간인 요즘도 샤론 씨는 영어 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매우 싸게 제공하는 영어 수업을 신청해놓고 매일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너무 재밌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더 높은 수준이 되는 제 반 친구들이 다 여기서 이제는 영어가 잘 되는 분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귀한 시간이에요.
그럼 지금 총 몇 개 교회에서?
아 지금 네 개 교회에서 다니고 두 개는 저희 집이랑 그나마 30-40분 거리지만 또 두 개는 저희 집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거든요. 근데 그게 낭비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 귀한 모임 수업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거기서 배우고 오면 그날 배운 게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잘 가르쳐줘요.
두 달 기간 영어 수강료가 30여 달러로 무척 싼데 수업 수준은 뛰어나다고 칭찬하는 샤론 씨. 강사와 학생들 모두 수업에 충실히 임해 영어 실력이 어느 때보다 속도 있게 느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여느 탈북자들이나 이민자들처럼 영어 때문에 애를 먹었던 일화를 풀어놓는 샤론 씨.
제가 한번 운전하고 가다가 바퀴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보험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 어딘데 바퀴가 터졌다. 근데 난 연루 데려러 견인하러 와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나 지금 사고 났어.
그때 얘기를 한번 영어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my tire broken. Could you help me? 이 정도 한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Where are you? 말하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너 지금 말하는데
자신의 위치는 설명이 안 됐던 상황에서 지나가던 백인 남성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3년 전 일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기로 마음먹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말 배우기에 돌입했습니다. 샤론 씨는 지금 자신이 대학교 전공 과목이나 어려운 공부도 아닌 미국말을 아직 배우고 있지만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딸 목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 온 게 그 MBA 따고 싶어서 경영을 좀 더 배워놓으면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더 좋은 자리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포부를 갖고 온 거예요, 학교로. 근데 그 학장님, 총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시기를 우리 학교 알아보고 오라고, 확인하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아니 뭐 합격했지 유니버시티인데 이러고 온 거예요. 근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자신이 다닐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잘 알아보라는 학교 총장의 충고도 있었지만 대학교라는데 뭐가 크게 다를까 싶었다고 말하는 샤론 씨. 지금 와서 보니 미국에 오자마자 6개월 동안 남의 집에서 몸과 마음이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경영학과는 있지도 않은 신학교에 다니게 된 일들이 모두 신학도가 되고 싶게 한 필연적인 여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 우리 학교가 신학교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 첫날이 너무 좋았어요. 아, 우리 학교가 신학교구나 어쩌지가 아니라 그 첫날에 이제 뭐 예배 같이 예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 순서가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만 하자. 6개월만 이제 4개월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4개월만 하고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그때 옮겨도 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몇 개월 해보다 아니면 바꿔야지 했었는데 유학생활 8년째로 접어든 지금 미국에서 미국인이 가르치는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까지 먹게 만들었습니다. 샤론 씨에게 공부를 한다는 일은 늘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중학교 시절 배급이 끊어진 학교에서 논밭을 읽어야 했던 때 자퇴서를 쓰고 학교를 떠났고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17살 나이로 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고 6학년 학생들과 잠시였지만 수업을 함께 듣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은 검정고시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한국 사회의 통념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대학만 가라니까 대학만 간 거예요. 그것도 좋은 대학만 가라 해가지고 좋은 대학만 간 거예요. 그때 왜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간 거는 좋은데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재밌어 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과를 선택을 한 거죠. 뭐냐면 생명과학이라고. 저희 멘토 선생님께서는 절대 거기
겨우 학과를 바꿀 수 있었지만 바꾼 학과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학과를 바꾸고 나서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어요. 자취를 했는데 그럼 엄마랑 다 떨어져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공부 아니면 술 마시는 것밖에 없었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진 거죠, 솔직히. 공부 수업은 잘 맞춰요. 시험 잘 보잖아요. 거기서 끝인 거예요. 술 먹고 또 이제 패턴이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볼 새가 없었어요.
샤론 씨는 당시 자신은 한국이란 사회에서 자아를 찾기보다 한국 사회에 자신을 무조건 맞추느라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순간들이 많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미국이란 나라에 온 지금 누구의 강요나 사회적 통념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체험을 통해 얻게 된 자신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정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원해 한 시간 영어 수업을 듣는 일도 귀하다고 느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Yeah, then I called my bank. Yeah, bank for asking the situation because I already.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샤론 김 씨의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세 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